오늘은 특별한 분이 또 나와주셨군요.
네.
범송공자라고 혹시 아세요?
많이
네,
들어봤습니다.
범송공자. 아마 주식도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네.
들어보셨을 범송공자 장쌤님께서 오늘은 우리 시장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유, 고맙습니다. 범송공자는 무슨 뜻일까요?
범송공자요?
네.
이게 평범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의로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 호입니다. 호. 범송이.
아,
평범할 때 범.
범송.
네, 소나무의 송자에서
네.
평범한 사람들 마음을 이제 소나무 같은 곧은 의기엔 담자.
직접 정하신 거예요?
군대 있을 때 제가 만들었던 제 호입니다.
아, 그 불교 가서 그 초코파이 드시려고 정하신 그거인가?
그런 건 아니고요.
아, 군대에서.
이제 백범일지를 보고 좀 감명이 깊어가지고.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시장 뭐 미국 시장 같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예, 저희가 잘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31일은 안 열렸고 31일 마지막 날이었죠. 그러니까 31일에 보시면 코스피가 0.2% 약간 이제 하락했습니다. 근데 업종으로 보면 지금 구체적으로 거래소에서 정하는 업종이 21개가 있어요, 코스피에. 그중에 5개가 올랐었고 16개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21개라는 게 뭐예요?
거래소에서 정하는 업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21개
아,
업종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업종이 21개인데 그중에 5개 업종만 올랐고.
그렇죠.
네.
그리고 16개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 비중은 하락 종목 대비해서 이제 상승 종목이 얼마 되냐는데 38% 정도. 그러니까 전체 종목 중에서 상승 종목 비중이 38%니까 좋진 않았던 거죠.
그러네요.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나쁘지도 않았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은 양매도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부진했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올랐던 섹터를 보면 의료 정밀기기, 건설, 보험 이런 섹터들이 좀 올랐습니다. 근데 보험이 올랐던 것들을 보면 이제 발당락 끝나고 이제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다시 좀 매수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수익률 상위 3, 뭐 탑3라고 하기도 뭐 등락률이 보면 이렇게 막 높진 않아서 그렇죠.
그렇죠. 그냥 무난무난한 시장이었다. 연말에 그냥 뭐 크게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도 될것 같은 그런 시장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19개 업종이 있는데 19개 업종 중에서 상승이 8개, 하락이 11개였고요. 역시나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등락률이 0.8% 하락. 그리고 외국인 순매도가 좀 강했어요. 3천억 정도 이상 순매도였기 때문에 순매도가 좀 강했고 상승 종목 비중은 40%. 였기 때문에 사실 등락률에 비해서는 상승 종목 비중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
이때 이제 2차전지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2차전지 중심으로 빠지면서 등락률에 좀 영향을 줬던 것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오락 문화는 뭐예요? 엔터테인 뭐 이런 데인가?
그렇죠. 엔터를 보시면 되고요.
아, 오락 문화로. 그러니까 업종을 코스닥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이거는?
맞습니다. 네,
거래소에서.
거래소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처음엔 이걸로 했었는데 이게 잘안 맞더라고요. 이걸로
안
보는
맞아요,
게.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제가 테마맵을 만들었는데 그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ADR 지표가 있는데 이제 과매수 과매도를 확인하는 지표죠. 지금 보면 코스피 ADR이 88.4, 코스닥이 이제 87.1인데 100이 기준이에요. 100이 일단 기준이고 100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지금은 이제 과매도 아까 매도 구간인데 과매도까지냐라고 본다 그러면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보통 한70 정도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확실한 바닥인데 지금은 그 정도 구간으로 보이는 건 아니고요. 근데 최근에 봤을 때는 이제 110 이렇게까지 갔다가 내려왔으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약세장으로 갔다. 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과매도.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비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종목이 월등히 많다 그러면 그러니까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를 비교하니까 상승 종목이 더 많은 100을 넘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표를 보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좀 매도가 좀 많았던 시장,
그렇죠.
그런 날이었고요.
근데 제가 아까도 이제 크게 의미 없다라고 봤던 게 뭐냐면 거래 대금이 좀 계속 줄었어요. 연말에 보시면 13조 원으로 거래 대금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요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해서 지금 연말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냥 지금 그냥 다들 좀 휴가도 가고 쉬면서
그렇죠.
시장을 좀 쉬엄쉬엄 봤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코스닥도 거래 대금 이제 10조 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외국인 순매도가 강하긴 했지만 이것도 크게 의미는 없다.
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아, 좋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수급은 있어요. 요거 끝에
뭐예요?
연기금. 연기금은 8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코스닥 부양책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기금 쪽에서 코스닥을 사고 있다. 요거는 조금 의미가 있어 봅니다. 연초에도 연기금 쪽이 들어오면서 코스닥의 부양책이 종교적으로 나올지는 좀 기대해 볼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아까 얘기 들었지만 이제 제가 테마맵을 그래서 만들었어요. 업종을 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인포스탁이라고 하는 것도 좀 참고하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분류를 해서 이 테마맵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테마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떤 분위기인지를 확인을 하는데 일단 반도체 쪽.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도체 쪽에서도 좀 작은 것들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사트라든가 펩리스 이런 기업들이 좀 나쁘지 않았었고 그다음 철강 이때 보시면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금운동 가격 급락했을 때.
네네.
네, 그러면서 철강 비철 쪽이 좀 안 좋았었고 그다음 전선도 마찬가지 구리 가격 급락에 의해서 영향을 좀 있었고요. 그다음 전기차 쪽이 일제히 좀 급락이 나왔었는데 테슬라가 LNF 쪽으로 줬던 양극재 공급 계약 해지가 나오면서 2차 전지 센티먼트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로봇 쪽도 좀 안 좋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엔터 쪽, 음원, 특히나 음원 중심으로 해서 엔터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게 드러나는 하루였습니다.
확실히 저기 그 중국이 열릴 거라는 기대가 좀 있는 거죠?
아, 네. 저는 굉장히 강하게 보고 있고요.
뭐 그래요.
마지막에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한일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가져가야 되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한일령에 대한 게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미국과 일본 두 나라 간의 굉장히 갈등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여기서 한국까지 전선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을 약간 품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의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9년 만에 국빈 방문을 이제 성사시켰기 네. 때문에 이걸 통해서 보면 그걸 기점으로 해서 한일령 해제 같은 것도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에 엔터 쪽은 괜찮았다.
그렇죠.
엔터 네. 쪽도 중국이 문 열면 좋아하는 데가 약간 회사별로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SM은 아마 좀 더 좋을 것 같고
네.
YG나 하이브는 중국 쪽에 이렇게 팬심이 아주 두텁진 않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 근데 좀 아이러니한데 네. SM이 글로벌이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시아 쪽에서 강한 게 SM이고.
아시아 쪽에서.
네, 하이브나 YG나 JYP는 일본.
네,
그다음에
맞아요.
하이브나 YG가 이제 글로벌리 인기가 많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반대로 중국이 열렸을 때 수혜는 SM 쪽으로 많이 그렇죠, 집중되는 그렇죠. 모습이
네.
있다.
아, 예.
신기하네요.
다들 네, 분석하고 있잖아.
와.
네.
아, 이건 시청 기준 맞습니까, 이거는?
네?
이건 시청 기준 맞아요?
아, 맞죠, 맞죠.
아, 이건 맞아요.
맞죠. 네. 네. 네.
그래서 SM 쪽에 항상 중국 얘기 나오면 네. SM이 더 빨리 튀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많이 튄, 주가가 많이 튀는 게 디어유, 노머스.
디어유.
네. 이 두 기업들이 중국 관련된 비즈니스 관련해서 좀 많이
디어유,
더 오릅니다.
디어유. 아, 네. 아, 뭐 디어유 옛날에 샀다가 다 빈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렇죠. 네.
디어유. 자, 그리고요.
그리고 섹터 쪽에서 이제 상승 하위 쪽을 그냥 보면 소켐, 펩리스, 아까 CXL, OST, 오사트 말씀드렸는데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좋았다라는 거고 특히나 이제 올해 초에 삼성 파운드리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삼성 파운드리 관련해서 펩리스, 오사트가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동네 바보형에서
네.
이제는 조금 바뀌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네. 관심을 가져서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하락 섹터 보면 여기도 확인되죠. 그러니까 양극재 LFP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가 굉장히 안 좋았다. 그리고 기관 순매도가 집중됐다. 이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저 작가님 요거 만드시는 건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던 거죠?
아, 매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아, 왜냐면 한 100장을 만들어 오신 것 같은데.
아, 뒤에는 여기 위에서 뭐 일단 그렇죠? 만든 것들 더 있습니다.
저희 때문에 네. 이렇게 막 너무 큰 기대에 많이 만들어 오신 거 아닌가 걱정이 돼서.
아,
아니죠?
아, 근데 좀 연초라서 집중해서 뭔가 해달라고 하셔서 근데 그래서 좀 만들어 봤어요. 어제 진짜 계속 오후에
아, 너무 많이 만드셔서 제가 좀 네.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거 네. 이게 2025년 시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 2025년 시장을 정리한 자료를 뒤에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재밌는 것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200위를 제가 또 살펴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200위 중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좀 보는데 이것도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는데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봤을 때 자율주행과 CES,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존재했다. 현대오토에바, HL만도, 그리고 원익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 200위 중에서도 강했고 케어젠이 황반변성 임상 1상, 미국 임상 1상 결과가 네. 나왔거든요. 여기 데이터가 괜찮았습니다. 그러면서 NX 시장에서 꽤 괜찮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고 아까 계속 얘기 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때문에 SM 하이브, JYP 같은 엔터 기업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락 쪽을 보면 계속 얘기 드리는 것처럼 2차 전지가 안 좋았고, 네. 그다음에 원자재, 예, 금은동 가격이 하락하면서 원자재 쪽이 안 좋았습니다.
아, 그런데 원자재는 계속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그 갑작스럽게 급락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자재?
원자재가 2011년에도 비슷한 사이클이 있었어요.
네. 네,
당연히 수요는 굉장히 많고 수급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투기 수요까지 붙으면서 가격이 막 올라갔었는데 2021년에 CME그룹에서 네 번에 걸쳐 증거금을 인상합니다.
네.
그러면서 은 가격이 4분의 1 토막나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데 변동성은 존재하는 거죠. 그때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 지금 보면 CME그룹이 두 차례에 걸쳐서 벌써 증거금을 인상했습니다.
네.
그리고 은에 대한 증거금이 두 차례에 걸쳐서 거의 50% 인상이 됐어요. 그러면서 투기 세력을 약간 박멸한다라고 하는 건데.
너무 이제 버블이 꼈다고 시카고 그
상업거래소.
상업거래소에서 판단을 하고 증거금을 올렸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일부 음모론에서는 이제 CME그룹이 민간이 소유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민간기업이 분산을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 민간기업들이 숏을 친 게 아니냐.
아.
네. 숏을 쳤는데 많이 다쳤다.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약간 지원하기 위해서.
야, 근데 그런데 그렇게 맡겨도 되나?
거래도. 아니, 근데 뭐 연준도 민간이잖아요.
하긴 뭐 그렇긴 하죠.
네. 네. 미국은 약간 특이하니까.
네.
아무튼 그런 영향 때문에 변동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얘기들 하셨던 것처럼 수요는 워낙 강합니다. 은과 금의 수급 부딪치는 분명히 존재하는 상태고.
네.
특히나 은은 산업 수요가 거의 70% 정도 되거든요. 70% 80%.
네.
근데 최근에 보면 투기 수요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요거 정도 잡히면 제가 주가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고 나서 다시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중국이 은에 대해서 희토류 같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은이 산업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은도 수출에 대한 규제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이 수급은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또 은이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세계 최대 은 광산 같은, 그러니까 세계 네. 최대로 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이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세계 최대로?
네, 최대? 세계 최대 은을 한 5% 정도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나라 중에?
아니요, 그냥 한 기업이라고 했나? 뭐 광산 같은
하나의 거. 광산이?
하나의 광산 아니면 하나의 기업 뭐 이런
거. 아, 기업이?
네.
고려아연?
우리나라입니다.
풍산.
아, 고려아연?
고려아연.
고려아연.
네, 고려아연이 은을 가장 많이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뭐냐면 네. 은은 광산이 별로 없어요.
네.
은 전문 광산이 별로 없고
맞아요.
이 아련이나 동을 제외하는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은을 캐파를 늘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아련이나 동 쪽을 늘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수급 부딪치는 계속 좀 이어질 것 같다. 근데 반대로 또 보면은 경제가 좋아지면 아련이나 동, 고려아연도 지금 증설하는 것처럼
네네.
그런 쪽에서 증설이 나오면서 은의 수급이 조금은 또 풀릴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네.
1980년대에 네. 헌트 형제가 은시장 조작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
헌트 형제라고
네.
그 은을 선물로 산 다음에 재고 현물 재고를 다 빨아들여요. 자기가 사요. 그래서 그걸 자기의 은행으로 옮겨놔. 비행기 태워갖고 그러면 이제 실물 월물 만기가 되면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인도할 재고가 없잖아요. 가격이 계속 뛰는 거야. 그걸 몇 년 동안 했어요.
아, 그래요?
그때도 망가뜨린 게 증거금 인상이었어요.
그렇죠.
아.
딱 증거금 인상하면서 그 투자를 따라하던 투기꾼들이 마진콜을 받고 가격이 박살이 나니까 헌트 형제들도 같이 내려가.
아.
증거금이 굉장히 큰 조치더라고요.
그렇죠. 선물 쪽에서는 아무래도
어마어마한 조치죠.
네.
네네.
그리고 미국 시장 이제 이틀이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닫혔을 때 12월 30일, 12월 31일까지 네. 열렸기 때문에 12월 30일을 일단 보면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게 3일 연속 하락한 거였고, 그다음에 상승 종목, 하락 종목들을 보면 다우, S&P, 나스닥 100, 나스닥, 뉴욕 종합 다 하락 종목이 우위였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기술주는 좀 버티네 이런 느낌이었고.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가 되는 모습들이 나왔죠. 요것들이 올해의 약간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걸 보고 넘어가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12월 31일의 시장인데 이때도 네. 역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고 보시면 다우 지수 하락 종목이 30개 중에서 26개 S&P 500이 하락 종목이 무려 473종목
음흠.
그리고 와. 나스닥 100은 99 그러니까 대형주가 완전 박살이 났어요. 나스닥은
하루 동안요?
네,
하루 동안.
하루 동안.
네.
나스닥은 1,151 종목이 상승했고 1,990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나스닥보다도 지금 대형주 중심으로 굉장히 크게 하락한 종목들이 많았다라는 게 마지막 날에 보여줬던 시향이었고요. 그리고 장단기 금리가 역시나 이제 다 올랐는데 장기채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전형적인 이제 베어 스티프닝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4일 연속 하락한 게 보이죠. 12월 26일, 29일, 30일, 31일에 걸쳐서 연속으로 하락을 했고 산타가 너무 빨리 왔다. 산타가 이제 24일 크리스마스 이후까지 네. 한 6일 연속 상승했죠. 네. 고르면서 산타가 너무 빨리 왔다가 돌아가셨다.
빨리 가셨어.
네, 너무 빨리 가셨다. 네, 라고 이제 보시는 시장이었고 네. 이 시장에 26일부터 이제 최근에 영향을 줬던 가장 큰 건 계속 얘기드리지만 이제 금운동. 금운동 가격의 급변 때문에 시장까지도 영향을 줬다라고 이제 보는 시장 상황입니다. 네.
지난 시간 이야기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좀 이제 오늘 이후의 이야기가 또 많이들 관심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네, 그렇죠.
지난 시간 이야기 조금 컴팩트하게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끝났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을 리뷰하는 자료가 좀 메인이라서.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작년을 리뷰하면서 올해에 대한 어떤 포인트들 좀 보려고 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작년 미국장의 키워드를 좀 다섯 가지로 좀 구분을 해봤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사이. 결국 네.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요게 이제 2월 21일부터 3월 19일까지 크게 영향을 줬던 이슈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시장을 매일매일 점검을 하면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1% 이상 하락한 것들은 좀 그러니까 강하게 표시하고 있거든요. 상승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정리한 것과 차트를 구분해서 같이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자료를 정리하면서 차트를 같이 보다 보니까 재밌는 일들이 네.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2월 21일 그러니까 시장이 보면 2월 21일 기점으로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2월 21일에 보면 미시간 소비 신뢰가 약화되고 마켓 서비스업 PMI가 부진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본격적으로 들어와요. 관세 우려보다는 이때는 경기 침체 우려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그리고 3월 6일부터 해서 3월 10일 이때도 이제 주가가 여기 계속 하락하는 이 구간인데 이 구간에 보면 챌린저 대량 해고자 수 급증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이때도 이제 급락이 나섰고 그다음에 3월 10일에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때 네. 경기 침체 과도기다. 전 정권을 계속 탓하면서 지금 경기 침체 과도기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래 공포가 본격적으로 나왔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4.1%까지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약간 부진했던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그런데 3월 14일에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1% 이상 처음 상승한 흐름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얘기 드리는데 급락 이후에 여기 보면 3월 10일 급락 이후에 첫 번째 1% 이상 시장이 1% 이상 상승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이후에 시장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때 이슈를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네.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보일 거예요. 계속.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는 이걸로 일단락 되면서 반등이 나왔다. 그럼 이 이후에 여기서의 하락은 뭐냐라고 보면 이제 이슈가 넘어가는 거죠. 관세. 관세 이슈. 트럼프의 관세 이슈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하락 랠리가 벌어지는 상황이 됐었고요.
예.
그래서 트럼프 관세 협상이 2025년 주요 또 키워드가 되는데 4월 초와 4월 9일에 걸쳐서 이게 마무리가 됩니다.
네.
4월 초에 요거 들고 나왔었죠.
그렇죠.
네. 요 보드판 들고 나오면서 급락이 이제 개파라. 요 두 번 네. 개파랑이 나왔었고.
기억이 나오네.
네.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4월 3일, 4월 4일, 4월 8일에 걸쳐서 이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4월 9일에 보면 트럼프가 9일 관세 유예를 발표합니다.
네.
그러면서 시장이 안도하고 그 이후에 시장이 계속 상승하는 흐름이 보이는데 아직은 폭탄을 한 개 남겨놔요. 보시면 관세 유예를 했는데 중국만 125%로 상향했죠. 기억나실 겁니다. 이러면서 이 이후에 관세 우려가 미중 간의 갈등으로 다시 네. 바뀌게 됩니다. 이슈가. 그래서 이때 반등했다가 다시 이렇게 빠졌던 게 미중 갈등이 부각되면서 하락했던 거였죠.
맞아. 이때 샀어야 돼.
네.
그때는 그 생각 못했어요.
아, 이때 생각을 했었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사는 게 맞았죠.
네.
90일 관세 유예를 했을 때 사는 게 맞았고, 맞아.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던 게 언제였냐면, 5월 27일 EU 관세를 유예할 때, 그때가 정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 미중 무역 분쟁에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미중 무역 분쟁도 보면, 4월 16일부터 여기 하락했던 거, 요때 이제, 관세는 전반적으로 피크 아웃 됐는데 엔비디아 H20 대중 수출 규제
네.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캐비넷의 파월 회고 검토하면서 시장이 불안감이 더 높아졌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하락했죠. 그런데 이때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던 건 베센트 장관이었습니다. 베센트 장관이 4월 22일에 미중 빅딜 기회 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미중 관세에 대한 이슈는 전혀 아니, 관세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네 차례에 걸쳐서 보시면 그러니까 네 차례에 걸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5월 네. 2일에 미국 상무부가 미국이 대화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하고 있다. 이걸 시인했었고요. 그리고 실제 5월 12일에 1차 무역 합의가 이행됩니다. 네. 이 1차 무역 합의가 발표됩니다. 근데 이때 약간 충격이었어요. 이렇게까지 한다고? 라고 할 정도였는데 145%였던 대중 추가 관세율이 30%, 미국의 관세율은 125%에서 10%로 낮았습니다.
네.
이러면서 시장은 보세요. 여기 이후에 이 관세와 이런 이슈가 있었나라고 본다면 거의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 4차 네 번에 걸친 협상이 이뤄집니다. 네. 1차, 2차, 3차, 4차인데 1차 협상 이뤄지고 나서 살짝 조정. 2차 협상 이뤄지고 나서 2차 협상 이뤄 이게 2차거든요. 여기가 2차인데 네. 2차 이뤄지고 조정. 3차 이뤄지고 조정. 4차 이뤄지고 살짝 조정. 그리고 5차 이뤄지고 조정. 그러니까 오히려 요 기대감이 주가를 올렸다가 살짝 내리는 미국도 전형적으로 이런 게 보이는 거죠. 새로운
네.
새로운 뉴스가 보이는 거였고 여기 마지막 피날레가 뭐였냐? 네, 미중 간의 정상회담.
에이펙.
네, 에이펙. 네. 10월 30일 마지막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관세에 대한 어떤 우려도 사라진과 동시에 이 기대감도 모두가 사라지면서 주가가 네. 하락하는 계기가 됐다. 그 다음에 잠깐 영향을 줬던 게 이스라엘 이란 갈등이에요. 그리고 네. 이게 완화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굉장히 완화되는 이슈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6월 13일에 이스라엘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이란을 공격합니다.
네.
이때가 또 하나의 매수 기회가 됐던 거죠. 중간에.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럼 왜 시장이 안정됐냐? 6월 21일에 주말이었어요. 그때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공격을 하면서 네. 이란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네. 됐던 거죠. 그리고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되면서 또 한 번의 기회가 되면서 상승의 기회를 만들었다.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장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면 이런 하락은 기회가 된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6월 13일 하락 이후에 첫 번째 반등이 2월 24일이었거든요. 이때는 무조건 사서야 되는 거죠.
알았어요.
네.
반성할게요.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사이에서 보면 다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또 나오는 게 8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8월 1일에 이때 보시면 고용지표가 또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때 한번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8월 4일에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불거지면서
네.
8월 4일에 반등이 나옵니다. 이때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급락 이후에 1% 이상 상승하는 시점을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이슈가 뭔지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8월 12일에 보면 무난한 CPI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붙었는데 이게 정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1% 이상 상승한 게 무조건 봐야 되는 게 아니고
네.
급락 이후에 나오는 첫 번째 상승을 봐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오히려 시장이 환호할 때는 조금 조심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지표죠. 그리고 8월 22일에 드디어 이제 파월이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시장이 또 안도감, 안도 랠리를 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고요.
네.
이때 보면 금리 연속으로 3연속 인하했었죠.
네.
그리고 마지막 다시 한번 이제 금리에 대한 충격이 없었던 게 12월 13일 연준 인사들이 일제히 멜파적 발언을 했었고 11월 20일 기억나실 거예요. 요번 리사 쿡 이사가
네.
네. 요 시장 너무 고평가돼 있다. 자산 고평가돼 있다라고 평가를 얘기를 하면서 금리가 야 이거 인하 안 될 것 같은데 12월 금리는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우려를 키웠죠. 근데 이게 정점이었어요. 이때 하락이 정점이었고 그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 이때 보시면 존 윌리엄스 그 뉴욕 연은 총재가 우리 금리 인하 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반등이 나왔고 이때는 3대 지수가 일제히 1% 이상 상승 아니었거든요. 근데
네.
11월 21일에 먼저 다우존스가 1% 이상 상승했었고 11월 24일에 S&P 500과 나스닥이 1% 이상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이 두 가지가 시장 반등을 이끈 주체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AI 성장과 이제 버블 논란이 최근에까지 불거졌는데 연초에도 있었어요, 한번. 연초에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잖아요.
네.
보시면 2023년 2월에 실적 발표됐을 때 60억 달러에서 네. 지금 390억 달러까지 거의 6배, 7배 상승했으니까
와, 네.
성장률이 어마어마했었는데 이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금액적으로 똑같이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러다 보니까 2월 26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장이 오히려 실망했었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도 쭉 밀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요기 때문에 이때. 근데 그 이후에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서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고 AI 버블 이슈가 사라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 이슈가 사라진 게 이분 트럼프가 빈살만과 UAE를 방문하면서 중동에 대규모 AI 투자를 한다고 발표했죠.
네.
그 이후에 AI 버블 논란이 사라졌어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다음에 최근에 보면 11월 11일에 마이클 머리가 AI 수익이 좀 과대 개선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AI 버블 논란이 다시 한번 짚혀졌죠.
네.
네. 그리고 브로드콤과 오라클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충격이 최근에 네. 있으니까.
요 기업들은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12월 18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후에 시장이 훨씬
안정됐죠.
안정이 됐고.
네. AI가 안정되는 흐름이 네. 나왔죠.
그런 흐름들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과 확실히 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보통은 비슷하게 이슈가 봤는데 한국 장에서 키워드는 계엄령 탄핵 그리고 다 대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었고요.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이 또 영향을 줬는데
네.
재밌는 건 뭐냐면 미중 간의 갈등은 우리나라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아, 미중 갈등은 별로 영향 안 주고 우리의 국내 정치 이슈 그다음에 우리나라랑 미국의 관세 협상.
그렇죠. 예. 그게 더 큰 영향을 줬어요. 네, 미중 어. 미중 협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흔들리는 모습은 거의 없습니다.
네. 오히려 미중이 갈등을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가 더 필요하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이슈도 좀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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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의 그 증시에 대한 어쨌든 부양 정책
그렇죠. 부양 정책이 있었고요.
거기에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줬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반도체 랠리.
반도체 랠리 있었고.
네. 이게 굉장히 컸었고요. 네. AI에 대한 이슈도 이제 반도체 영향을 주면서 좀 있었다.
네.
그럼 12월 4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하고 나서 시장이 흔들렸지만 1월 초에 연초 랠리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발표했을 때였고.
네.
그리고 연초에 1월 3일부터 이렇게 랠리가 약간 이렇게 있었죠. 약간.
에이, 네. 그것도 다 아시게?
네.
요것도 한국장도 다 아시려고 리뷰를 방금 이렇게 얘기했잖아.
아, 이거 네. 요것만 할게요, 그러면.
한국장은 좀. 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당선 담당자잖아요. 이때.
네.
이때 2% 이상, 1% 이상 처음 상승했을 텐데
네.
이때 1차 랠리가 나옵니다.
아, 그때 1차 랠리.
네, 미국 시장과 다른.
그렇지. 아, 이건 중요합니다.
네, 이때 1차 랠리가 나왔고, 이때 네. 얘기 나왔던 것들은, 왜 갑자기 나오지? 아, 네네. 관세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6월 4일 이후에 당선됐을 때 보면,
그렇죠.
이 자본시장 주요 공약들, 이
네.
얘기들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이 굉장히 올라갔었고요.
네.
코스피 5000을 얘기했었는데, 6월에 보시면, 6월 11일에 1% 이상 상승했고, 16일, 20일, 24일에 걸쳐서 1%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죠.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이만큼 강했던 적이 없었고, 사실은 주식 정책에, 주식 시장에 대해서 이만큼 부양책을 가져온 대통령도 없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슈가 한 번 더 불거졌던 게, 7월에, 갑자기 양도세 강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아... 10억, 50억에서 10억 낮추냐 말이야.
예.
네, 이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흔들리는데 요 여당에서 약간 간보기 하죠. 낮추실까 말까. 아무 말도 하지 말단.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근데 결국은 이제 9월 9일에 양도세가 확정되면서 이때 보시면 이때가 굉장히 큰 기회였다.
아...
네, 흔들리던 시장에서 첫 번째 코스피가 1% 이상 상승했을 때 이때 샀다 그러면 이후에 랠리를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었던 거죠.
아, 네네.
그리고 네 금리 대한 부분. 반도체 랠리도 보시면 10월 네. 2일인데요. 10월 2일이 여기 표시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때 메모리 빅사이클 전망이 나오면서 하이닉스가 처음 10% 이상 폭등합니다. 이게 하나의 기회 착점이었던 거죠. 이때 만약에 10% 올랐으니까 아 이제 못 보겠어가 아니고 야 이거 이상하다라고 붙었다 그러면 이 랠리를 같이 가는 거죠.
그걸 탔어야 되는데
네.
그 랠리를 못 탔어요.
급등하면 신호예요?
급등하면 오히려 신호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가 이게 반전의 기회가 나오면서 1% 이상 상승하고 시장 자체가
네.
그리고 여기서 주도주가 급등하면서 나오잖아요. 그거는 보통 같이 따라가야 될 신호인 거죠.
상승하다가 급등 나오면?
그건 위험하죠.
아, 그럼 위험해요.
네.
네.
상승하다 거래가 터지면서 마지막으로 급등 피날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승 계속 나왔는데, 야, 여기서 포모가 나와. 이거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 라고 할 때는 오히려 참아야 됩니다.
아, 그때가 네. 그 2차 전지기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불꽃 태울 때.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이것 좀 두렵다. 이거 어떻게 네. 되지? 막 그럴 때 봐야 돼요.
그럴 때 갑자기 급반등이 나온다.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건,
그건 따라가야 되나.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급락 이후에 네. 급락 이후에 갑자기 다시 반등이 나온다. 요 이슈를 돌리면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때 이 시장이 안정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그때 따라가기 힘들죠.
에이.
무섭죠.
여기 또 흔들리면 어떻게라고 하는.
네네.
그런 것도 있으니까 좀 보시면서
네.
대응하는 게 좋고. SK하이닉스가 이제 9월에 보면 한 달 동안 29%가 올랐고요. 네. 10월에 60%, 61% 가까이 올랐습니다. 두 달 동안 거의 100% 가까이 오른 네. 모습이 나왔고 최근에도 한 달 동안 강세를 보이고 있죠.
네. 자, 이제 올해가 이제 대선 2년 차가 우리나라도 되고 미국은 이제 중간 선거 있고요.
그렇죠.
네. 요때 시장은 대략 어떻습니까? 과거 데이터들을 보면.
일단 S&P 500을 보면 미국 시장을 먼저 보면 2년 차, 그러니까 대선 2년 차에 하락하는 것보다는 상승이 더 많습니다. 근데 미국은 워낙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있어가지고 요것 네. 가지고만 볼 수는 없지만 바이든 대통령이나 조지 W. 부시 뭐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조금 2년 차의 강세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년 차 올해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충돌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때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2년 차가 하락한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고 올해 무조건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데이터 정도가 나오고요.
네.
한국은 미국 대선 2년 차에 딱히 최근에 3년 연속 좋지는 않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뭐 이 2년 차 때문에 우리가 좋다 안 좋다라고 평가하기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코스닥은 안 좋은 흐름이 더 많이 나왔죠.
네.
대선에 관련해서 1년 차는 무조건 좋다고 제가 얘기 드렸었고 그래서 네. 작년은 시장에 무조건 붙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올해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최근에 봤을 때 코스피는 짝수해, 홀수해 보면 짝수는 안 좋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 통계를 좀 봤어요. 2008년 이후 금융위기의 통계를 봤는데 코스피는 짝수해 9번 중에 4번이 올랐고 5번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짝수해 2번 빠졌고 2번 올랐고 7번 빠졌고요. 근데 S&P 500은 나스닥, S&P 500과 나스닥은 둘 다 짝수해 6번 상승, 홀수해 3번 하락했어요. 짝수에 3번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네. 짝수에가 홀수에보다 좀 안 좋은 건 맞습니다. 홀수에는 상승률이 훨씬 높아요.
아 그래요?
네. 보시면 코스피가 홀수에 8번, 9번 중 8번 올랐고 코스닥은 9번 중 7번. S&P 500과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홀수에가 네.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이 S&P 500과 나스닥이 좀 재밌는 게 보면 3년 연속 10% 이상 상승한 해가 있어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그랬죠. 그리고 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그랬죠. 그리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상승인데 이 이후에는 별로 시장이 그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2015년에도 S&P 500 0.7% 하락, 나스닥도 이제 상승폭이 확 줄어들었죠. 그리고 네. 2022년에도 양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대선 2년 차와는 좀 별개로 말씀드렸던 게 3년 연속으로 이렇게 상승했던 흐름 이후에는 조정이 좀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상반기가 저는 어려울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하반기부터는 조금 조심할 필요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장 상황 보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3년 연속 올랐으면 좀 쉬긴 쉬어야죠.
아, 그렇죠. 네.
그렇겠지. 제 아무리 뭐 힘이 좋아도.
그렇죠. 네,
또 그 정도 쉬어줘야 또 다음 또 올라갈 힘도 이렇게 축적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뭐 새로운 테마가 또 나오기 시작할 거고.
네네네.
그리고 이게 무조건 안 좋을 거냐 좋을 거냐를 좀 따지기 전에 여기 보면 2020년에 오르고 2021년에 그러니까 착수에 좋고 나서 그 다음 해 무조건 안 좋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건데요. 코스피 코스닥이 2020년에 좋고 나서 2021년에 상승폭은 줄었지만 하락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올해 내년을 봤을 때 작년과 올해를 봤을 때 올해도 작년에 올랐기 때문에 올해 무조건 빠진다가 아니고 상반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2020년을 보면 2020년 코스닥이 꺾인 게 언제였냐? 2021년에 8월에 꺾였어요.
이게 네. 2020년이에요.
20년부터 21년.
아, 22년, 네. 21년, 22년.
그렇죠. 네. 20년부터 랠리를 펼쳤다가 21년 8월에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리고 코스피는 2020년 랠리를 펼치고 2021년도 좋았다가 6월에 고점을 기록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상반기에 반도체에 대한 흐름이 분명히 좋으면서 시장이 좋을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조금은 힘이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26년이 이때랑 비슷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네. 그러니까 상승 탄력은 조금 둔화될 수도 있고
네.
상승 탄력 둔화된 상황에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유동성 힘도 있고 정부 정책도 있고 힘이 있어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하반기 이후에 정말 성장 동력이 계속 나올지는
네.
산업의 실적 내는 것도 좀 봐야 되긴 하겠죠.
이거 이제 우리 내적인 요인이에요? 아니면 미국 생각해서 이러시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물론 이제 연준 의장 바뀌면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거라고는 보고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긴대든 선반영 될 거다 상반기라고 네.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성장 그 정책계에 대한 동력도 상반기 부양책으로 인한 기대감이 상반기에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하반기는 당연히 좀 힘이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11월에 중간선거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데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의 힘이 좀 빠질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성장, 그러니까 어떤 산업의 성장 동력 이런 것들이 좀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불거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더 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는 좋게 보고 계시고 하반기는 조금 갸웃갸웃 하시는 걸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원래 시장을 코스피 7000까지도 얘기했었거든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언제 그 얘기하신 거예요?
작년 7월, 8월에.
작년 여름에?
네, 네 작년 여름에. 네, 2000, 코스피 2000대일 때. 유동성이 지금 3조 호황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굉장히 폭발한 시기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어요.
그리고 7, 8천 생각하면 아직 멀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생각했던 3조 호황보다는 조금 약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코스피가 5천에서 5,500 정도를 보고 약간 낮췄는데 왜 지금 그렇게 좀 보고 있냐면 저는 이제 제2의 플라자비 같은 걸 좀 생각했었어요.
네.
그래서 미국이 의도적으로 환율을 만약에 원화를 약세, 강세로 만든다고 한다면
네.
이게 한국의 어떤 구조적 변화와 상관없이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이 버블을 굉장히 세게 만들 수 있다라고 네.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7천까지 가니까 와 좋다가 아니고 이게 일본의 경우처럼 물살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7천은 불렀지만 사실 그 이후에 후유증이 굉장히 걱정되는 네네. 거였는데 지금 보면 미국이 의도적으로 플라자비 같은 것들을 만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원화가 물론 여기서 강세로 갈 거라는 보고 있긴 하지만 이게 그때 플라자비 때처럼 엄청나게 뭐 내려가서 그게 유지되고 고착되었느냐 그러니까 1200원대 이렇게 가냐
네.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코스피가 지금 당장 봤을 때 뭐 7천을 볼 정도로 힘이 강하게 올 거냐 그러진 않아요.
네네네. 하긴 플라자비하고 일본이 그때 버블 정점을 찍었죠. 사실.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정점. 네. 1990년대 초반까지.
네. 플라자비하고 때려 맞은 게 아니고 사실은 플라자비 이후에 직후에 오히려 더 많이 갔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30년 꼬라박은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걸 잠깐만 얘기를 드리면 이게 당연히 환율이 강세가 되면 수출이 어려워질 거잖아요.
네.
수출이 어려운데 수출이 어려우면 원래 달러를 못 버니까
네.
내부의 환율도 안 좋고 힘이 안 좋아야 되는데
네.
이게 플라자비 때문에 의도적으로 환율을 낮추다 그렇죠. 보니까 네. 외부의 자금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는 다 또 뭘 하냐면 이게 부양책을 펼치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수출이 어려우니까.
네.
근데 부양책을 펼친 상태에서 외부의 자금이 계속 들어오죠. 환율 때문에. 그러니까 유동성이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물살이 찌는 상황이 돼버리는
그쵸.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될까 봐 우려가 되는 건데 현재 상황이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다.
네. 자, 그래서 2026년의 키워드를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뭐뭡니까?
일단 10가지 정도 보고 있는데요.
네.
환율. 그러니까 달러원 환율이 일단 안정될 수 있을까를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원화만 지금 원화 강세가 된 게 아니었어요. 아시아 쪽에서 보면 일본과 중국이 동반적으로 강세가 됐다고 보면 되는데 달러는 지속적으로 약세가 됐죠. 그러니까 보면 유로화 대비해서 약세가 되면서 달러는 달러 지수 자체는 계속 내려왔는데 유독 동아시아 지수 대비해서는 달러가 강했거든요.
네.
이게 미국이 의도적으로 조금 용인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의 물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환율이 내려가 버리면 그러니까 동아시아 환이 강세가 돼 버리면 네. 수입 물가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죠.
미국의 수입 물가 굉장히 부담이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일부러 요것들 약간 좀 못 하겠던 것 같고 내년부터 미국의 산업에 대한 부양책이 들어온다고 치면
네.
동아시아 환율도 약세를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환율은 안정될 거다. 일단 이렇게 보입니다.
자, 환율은 안정된다.
네, 환율은 안정될 거다. 그러니까 1,300원대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환 때문에 지나치게 약세 베팅했던 것들은 조금 흐름이 되돌아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음 AI 기업들이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오픈 AI가 ChatGPT에 광고를 도입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우려들이 불식될 것 같아요. 오픈 AI는 심지어 얼마 정도가 광고 매출로 나올 거냐 보냐면 2030년 기준으로 해서 1,100억 달러. 네, 거의 한 150조, 160조. 네, 그 정도의 매출이 광고를 통해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AI 수익 순으로는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건 크게 걱정하지는 않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장기채 금리가 안정돼야 된다. 미국 장기채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건 제가 지금 보면 장기채 금리와 장기채 금리가 벌어지고 있는 건 단기채는 사고 있는데 네. 장기채는 이제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양책을 하면 장기채 금리를 워낙 많이 발행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장기채를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안정돼야지 결국은 미국 쪽에서 자금이 돌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준 의장의 교체와 금리 추이 이것도 올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고 네. 누가 될 거냐 이게 이제 좀 관건이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연초 그러니까 1월에 가장 큰 이벤트로 사실 보고 있는 건 관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네. 1월에 나와요?
1월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 아직은 구체적으로 언제 될 거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대법원 쪽에서 빨리 판결하려고 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이게 관세가 불법이다라고 나오면 시장 충격이 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관세가 미국의 어떤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네. 형태로 나오는 게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이미 관세는 막고 있고 여기 대한 것들은 안정됐고 관세 막고 난 다음에 주가 올라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관세가 만약에 불법이다라고 하면 트럼프는 다른 걸 또 끌고 나오면서 그거 가지고 흔들 거거든요.
아... 네.
자동차 뭐 개별 관세를 더 많이 때린다는 거 이런 식으로 흔들 거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피하는 게 오히려 더 낫죠. 불확실성을. 네.
자, 그런 키워드, 그런 이제 변수들 고려하셨고요. 네. 또
그리고 우리나라 쪽에 좀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키워드. 우리나라에 네. 좀 국한돼서 본다 그러면 코스닥 부양책이 구체화될 거냐. 아까 연기금도 들어오긴 했지만
네.
코스닥의 부양책이 좀 구체화되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구체화되면서 코스닥을 좀 정말로 좀 부양할 의지를 갖고 있냐. 코스피 5000처럼. 그래서 맥이 들어온다 그러면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면서 시장이 또 다시 한번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반도체의 가격 상승이 언제까지 이루어질 거냐.
아.
일단 1분기까지는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것 같다.
네.
근데 2분기에도 또 가격이 올라갈 거냐. 여기는 미지수가 좀 물음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반도체와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또 우리나라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볼 수 있다고 보는 게 이제 한한령 해제. 네, 이게 또 해제가 되냐가 중요한데 2015년, 16년에 유커,
네.
유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GDP를 얼마 정도 영향을 준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GDP에 영향을 줘요?
어마어마하게 줬죠. 어마어마하게. 그때 유커가 우리나라에 GDP에 영향을 줬던 게 0.9%입니다.
0.9%요?
1% 정도를 요우커가 줬다고요?
네. 맞습니다.
뭐 얼마를 샀길래?
그때 국민... 어마어마했죠.
아,
국민소득도 그래서 많이 올라가긴 했죠.
그렇죠. 그 영향이 올해 다시 불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이 정말 많이 감소했다가 올해 본격적으로 다시 들어가고 중국인 외에 관광객 유입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거든요.
근데 그거랑은 좀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요코가 들어왔을 때 따이공의 효과는 따이공이 이제 0.9%를 올렸다면 그건 그들이 진짜 사서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유통망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으로의 유통망. 네. 근데 지금 들어오는 관광객들은 그 유통망을 하려고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물론 따이공만의 영향은 아니었으니까. 네. 물론 그러니까 따이공의 영향도 분명히 존재했지만 일단 관광객이 유입이 되면 한국의 상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 상품에 관심이 많아지면 역으로 따이공이 또 증가합니다.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중국, 일본의 상품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일본에 가서 사는 것도 있지만 그 상품을 또 수입해서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팔거든요.
그렇긴 하죠.
아, 네. 그런 영향들이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야, 한국, 중국이 관광객만 유입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우리나라 물건 사고 싶은 게 있나요, 지금?
아, 이게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네.
네.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관심 있는 것들을 보고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때 2015년에 화장품이 마스크팩이 그렇게까지 붐이 있을 거라고 예측했던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런가?
네, 관광객이 유입이 돼서 뭔가를 구입하고 뭔가를 사고 아니면 관심을 갖게 되면 네. 거기서 뭔가가 생겨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일본에 가서 관광객들이 가기 시작하면 야 이거는 좋아 꼭 사와 라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면서 또 관광객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붐을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 사오는 게 카베진 뭐 저 무슨
약이죠 맞아요 약 같은 네, 거
동전 무슨 파스
파스 네.
이제 얼마 안 되잖아 이제 옛날에는 진짜 막 일본 한번 갔다 하면 무슨 전기밥솥에 뭐 저 보온병에 하여튼 별걸고 다 사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일본 뭐 사고 싶은 거 별로 없잖아 그죠 미니 카세트 뭐 이런 거 안 사잖아
미니 카세트
마이마이 같은 거 그쵸, 예전에 그쵸. 그 파나소닉 뭐 소니 거 엄청 워크맨 네. 이거 네.
그렇죠.
엄청 사왔잖아요 이제는 중국 사람들이 우리 거 살 게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거는 그냥 상황 그러니까 네. 그때 상황을 보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물론 IT 기기를 많이 사가지는 않을 텐데 일단 성형 관광은 많이 하겠죠. 네, 세제 혜택이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워낙 우리나라 쪽에서 어떤 신뢰도도 높고
네.
가격도 싸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많이 유입이 돼서 쓴다 그러면 IT 기업보다 더 쓰거든요.
네. 피부과는
강남 가면 외국인들 마스크 엄청 많이 쓰고 다녀요.
진짜 뭐 많죠.
시술 받고 나서.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부터 해서 또 다르게 돈을 쓸 수 있는 것들은 늘어날 거니까 너무 네. 그러니까 서비스 중심으로 확대될 수 있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예단할 필요는 없고 예측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네. 한번 보자. 뭘 좋아하나 한번 보자.
그렇죠. 일단 들어온다. 일단 많이 들어온다.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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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어오면 분명히 효과는 생긴다.
네. 네.
그리고 로봇 쪽에서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옵티머스 상용화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텐데 이 옵티머스 상용화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때가 피날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요거를 좀 염두에 두고 로봇을 대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로봇은 테마성으로 보시죠.
그렇죠. 일단 테마니까.
네. 네. 그래서 2026년 기대되는 산업들을 보면 당연히 반도체는 뭐
네, 반도체 원픽이죠. 예. 네, 일단 1분기 반도체는 무조건 사야 된다고 보고 있고
예.
그다음에 파운드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동네 바보형에서 이제 좀 다시 정신 차리고 있다. 그래서 파운드리가 의외로 한 방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관심을 두고 있고요. 다음 자동차가 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자동차 로봇 파운드리 얘기가 과연 나올 것이냐. 예전에 이제 애플카처럼 네. 뭐 엔비디아의 로봇을 만들어줄 건 협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현대차와 기아차가 굉장히 좋겠죠. 근데 지금 현대차가 스스로 로봇 파운드리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관심을 두고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알령 해제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은 의외로 좀 봐야 되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요거 유동성 폭발에 한번 신호로 봐야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코스닥이라든가 테마주 쪽 중심으로 많이 봐야 됩니다.
네. 아,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된다. 한한영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하나.
네.
반도체가 원탑이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니까 포트에서 어느 정도가 반도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요. 1분기 초는 반도체 비중이 60%까지 가도 될 것 같아요.
60%까지요.
네. 없으면 시장 따라하기 오히려 힘들 수도 있는 한 9월, 10월 같은 느낌으로 갈 수도 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차트로
내가 결국 들어가야 되겠네.
네, 이게 지금 보면 코스피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있거든요. 윌리엄 어린이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손잡이가 달린 컵. 네, 고점 기록하고 나서 조정 나오고 다시 한번 조정 나오고 나서 전고점 뚫어가는 여기서 전고점을 뚫어가는 게 저는 반도체 역할로 보고 있는데 이때 뚫어가 버리면 반도체는 다시 한번 못 잡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지금 시장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반도체 그동안 많이 저는 참아왔고요.
네.
참을 만큼 참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반도체 본격 매수로 한번 전략을 네.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2025년 한 해도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요.
네.
미국에서의 변수, 또 우리나라 내에서의 변수, 그리고 2026년은 어떤 키워드로 봐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그 호가 뭐였죠?
범송공자
네. 장쌤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원래 전자공시생 아니었나?
바꿨습니다. 네.
뭐야 이게 이름을 막
브랜드를 범송공자로 통일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너무 이렇게 분산된다고 해서.
네. 네.
원래 블로그 이름이 전자공시생이었는데 원래 범송공자 경제기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범송공자. 자 장세님과 함께했고요. 종종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네.
윤지호 센터장님 모시러 갑니다.